예,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존재 형태 자체도 연합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존재 형태도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연합된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연합하는 존재로, 연합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해야만 사람이 원래 창조 목적대로 살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또 하나님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무 이상이 없을 때에도, 또 아담이 죄로 아직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라고 하는 부부, 그죠? 가족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보시고 이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직장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존재로 그렇게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아담과 이브가 본질적으로 범죄함으로써 이 연합하는, 교제하는 존재에서 단절된 존재로 변질됐다라고, 이제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에 대한 복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은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질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적으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로,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 책임, 자기 보호, 자기 방어, 이런 삶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서로 거부하고 상처 주고, 이런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부와 상처 속에서 더욱더 이런 경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느끼는 감정이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세 가지로 이렇게 그 요약을 해보면,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수치심,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죄책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람이 소속감과 자존감과 그다음에 권능, 힘의 지배력,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점점 더 죄의 경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책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본질적으로 범죄했을 때, 첫 번째는 연합하는 존재에서 단절된 존재로 변질됐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빼앗겼다는 거. 그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대신에 마귀가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좋은 분, 선한 분, 나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좀 잘못하면 바로 보복하시는 분, 또 나를 괘씸하게 여기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나에게 안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 그렇게 이제 잘못된 지식으로, 또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시는 분, 이런 잘못된 지식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두 가지, 연합하는 존재에서 단절된 존재로 변질된 것,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 대신에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 있는 것, 이두 가지가 우리 삶을 이제 망가뜨리는 것 주요인인데, 이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어떤 공간, 그 공간 속으로 우리가 쏙 들어가면 그 공간 안에서 아담과 이브가 본질적으로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회복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으로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다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이 형태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잘 속이기만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성숙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우리를 속이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뭘 속이는 것이냐? 첫째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을 속이는 것이다.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지식,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마귀의 믿음으로 사는 이것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속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언제 실제적으로 회복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삶 속에 이 두 가지의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면 이제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참된 지식이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잘 살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쑥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그죠? 성령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때, 그죠? 똑같은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으로, 그 침례 속으로 쑥 들어갈 때, 똑같은 말이거든요. 상호내주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이 상호내주를 통해가지고 관계가 딱 형성되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극적인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 첫째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그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속에 쑥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영과 연합해 가지고 또 다른 존재, 새로운 자, 새로운 나. 이 성경은 새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을 내 속에서 형성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로 극적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는 그 탕자의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한테서 자기 목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많은 재산을 그냥 그 술, 마약, 뭐 그다음에 그 창녀 뭐 이런 거 놀아나면서 완전히 그냥 방탕한 생활로 싹 다 잊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저를 종으로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재산 다 말아먹기 전에 이전에 그 아들과 똑같이 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헷갈리는데, 첫째는 아 성경에 그래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도 나오지만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도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죠?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히 구약 성경을 쭉 반복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로 느끼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 그 많은 율법들을 가만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그죠? 곰곰이 생각하면 곰곰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을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로 느끼기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나 우리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한 일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느낌에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내 삶은 정말 개차반이구나. 너무 형편없는 삶이구나. 내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 전부 악한 것들밖에 없구나. 이렇게 느끼고 우리 스스로가 침울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런 형편없는 상태에 있지만 아직 그대로 아직 머물러 있지만은 육신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극적으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하고 그 스펙트럼이 아주 넓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바로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 어떤 때는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래가지고 그걸 막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제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짓는 면허를 받은 것처럼 내 마음껏 죄를 들기고 살아도 이제는 마음 푹 놓고 나는 어차피 천국에 가니까 보상만 좀 덜 받으면 되지 이러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짜로. 근데 또 어떤 때는 보면 그렇지 또 그게 아닌 것처럼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또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저만 해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제가 설교 때 그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전하잖아.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맞지. 교리적으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 그건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치는 바고 그게 맞아.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번 구원 받았는지를 누가 확정해 줄 거냐는 거지. 누가 확정해 줄 거야? 네 스스로 확정할 거야? 목사님이 확정해 주시나? 부모님이 확정해 주나?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헷갈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고 나면 이 두 개가 조화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이 모순이 아니고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됨과 완전함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진실됨과 완전함의 개념을 완전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실됨이지 완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는 이거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뭐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아주 멋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됨의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함의 문제는 우리가 추구는 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실됨에 대해서는 추구도 해야 되고 도달도 할 수 있는데 완전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구는 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됨의 문제를 좀 더 한번 살펴보면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인 내가 교회 다니긴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직도 애매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받는 몇몇 사람들의 흉내를 내는 것이죠.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투를 쓰고 좋은 표정을 짓고 선행을 많이 하고 와서 봉사도 막 적극적으로 막 함으로써 우리 교회에서 딱 한 사람만 구원받은 다음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동기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진실됨이 결여된 것입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무감이나 자기 보호 차원에서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할까 막 이 생각에 막,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을 텐데 막 이런 생각, 두려움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어렵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이 희미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신하려고 하는데 확신이 잘 안 돼. 막 살면 살수록 더 안 되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내가 더 율법을 지키고 더 내가 봉사를 하고 막 그럼으로써, 야, 이제 내가, 이런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누가 받아? 그죠? 이런. 이런 의무감이라, 하나님을 내가 는 기쁘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의무감이나 자기 보호 때문에, 본능 때문에 또 이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거는 진실함이 결여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진실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략의 특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첫째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생활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 속에서는 진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것,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 하에서만 그 믿음이 진실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은 한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실됨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완전함은 추구는 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런데 마귀가 뭘 가지고 속이느냐? 이 완전함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우리 신분과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봐봐라, 네가 그러면서 무슨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어저께 행동한 그 행동, 그 말, 그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의 행동과 우리 신분을 연결시킨다는 것이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대릭이라고 하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선교사가 되려고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청년인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이제 그러던 중에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그렇게 억지로 막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이미 내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존재구나. 내가 자유함 속에서 살아도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리고서 예수님을 다시 이제 영접을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선교사가 됐어요. 똑같이 선교사가 됐죠, 그죠? 그 이전에도 선교사가 되고 또 다른 길로 갔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원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 갔다가 다시 선교사가 되고 싶어 다시 돌아왔어.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선교사로서 살고 있지만 예전에 선교사로서 살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무감 속에서 그 의무감이 내 뒤통을 떠밀어가지고 내 마음이, 이게 원래 나 자신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원래 나 자신은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원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아니라 이걸 선택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그때 이 사람의 선교사 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기쁨도 없고 고달픈 거예요. 자유함도 없고 권능이, 물론 당연히 권능도 없죠, 권능도. 그러나 다시 완전한 자유함을 깨닫고 난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학을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이 저자가, 아니 지난번에 이제 이거 도저히 이제 이건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갔는데 왜 다시 왔느냐, 그렇게 하는 원인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지금 제가 다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분이 내가 이 선교사로서 가서 헌신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그 희생할 때 그분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진심으로. 그래서 자기는 기쁘게 고생스러운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달라지죠, 그죠? 진실됨이라는 거죠, 진실됨.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주소.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과거의 죄의 습성 때문에 계속해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됨의 문제는 양보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 진실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아, 내가 이제 죄 짓는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개판으로 살아도 나는 이제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이럴 수가. 이거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죠?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요. 왜냐? 그거는 원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양립이 안 된다는 거지, 양립이. 그게 진실됨의 문제예요, 진실됨의 문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자기의 구원의 문제, 다시 말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진실됨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소망 속에서,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제인 거죠, 그죠? 부활의 문제.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진실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실됨의 문제. 유모씨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옛날에 한번 뭐 몇 며칠 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불법을 행하고 정부를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세월호 이렇게 엉망인 배에 해가지고 죽여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여전히 천국 가고 나는 뭐 보상을 좀 이룰 뿐이지. 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뭐가 결여된 것이냐? 진실됨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또 아주 악한 경우에 이를 정말 마음이 사악한 경우에는 이런 계산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 당시에는 진짜 진심이 돼가지고 정말 한 치의 양심에 그리낌도 없이 진실되게 예수님을 다 영접해서 그 조건을 딱 갖췄어. 됐지, 이제 내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접했지.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죄의 면허를 얻은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죄 즐기면서 살아도, 그럼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어때요? 자매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사람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다 이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순서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태도가. 그래서 이 미리 아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마음에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롱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롱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미리 아심을 간과하면 소위 말하는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진실됨을 상실하고도 두려움을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믿음을 잃어버리면 변칙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사용하든지 반칙을 하든지 불법을 사용하든지. 믿음을 소유하면 이것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믿음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이 진실되지 못한 이것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를 다 붙들어야, 믿음을 붙들면 이것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얘기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이 선한 양심을 붙들면 거짓된 방법이나 불법이나 이것들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한다 하더라도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부끄럽게도 그 일을 또 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 불편하거든. 불편하거든. 근데 믿음도 선한 양심도 둘 다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그죠?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믿음이 좋을 때는 잘 살아요. 믿음이 약해졌다. 인간적인 생각이 또 마음속에 자리 잡음으로써 믿음이 약해졌다. 그러면 불법을 행하게 되는데, 불법을 행하면서도 이 못된 교리 때문에 편안하게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세월호 유모씨 이런 사람들처럼, 그 박모씨 이런 사람들처럼 성도들의 돈을 그렇게 착취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서도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진실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함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성경은 완전함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그러며 완전할지니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만, 추구는 하지만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탄 마귀가 파고들어서 우리의 신분을 흔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마귀와 사람들은, 세상은,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왕따시키고 괴롭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귀와 세상의 이 그 평가를 받아들여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느냐? 침울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드는 그 사실 그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우리가 그걸 실족이라 그러죠, 그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하냐? 그리고 지속적인 우울을 통해서 왜 우울증에 빠지느냐? 속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이 마귀의 이 평가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이 양심을 지켜가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잘못을 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느냐? 아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왕따시키고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너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여전히 나의 딸이다. 변함없이. 재산 다 탕진하고 왔지만 변함없이 똑같은 내 아들이야. 똑같은 내 딸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사랑받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조건도 없고 또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의 변화도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금 이런 평가를 내리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평가, 우리에게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평가를 내리지 않기 시작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또 성경을 읽어, 어느 부분을 읽어보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게 적혀 있더라, 그렇게 해서 그걸 주장한다면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태도가 바뀐다면, 변한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그 피의 고난, 그 피의 희생, 그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헷갈리느냐? 첫째는 그 하나님의 스펙트럼이 성경에 하도 넓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헷갈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신분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요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헷갈렸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마귀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여먹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마귀의 생각에 잠시라도 동의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우리 자신에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딱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가 우리를 흔드는 마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죠? 전신갑주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